일요일의 초대. NYBM 뉴욕 불교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의 초대 보강화입니다. 3월도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계절은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어제 3월 27일은 부처님의 열반제일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각 사찰에서는 별도의 정진 기간을 설정하고 부처님 열반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애청자 여러분의 정진도 더욱 향상되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3월의 일요일에 초대해 저는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봄의 가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련화 테너 박인수 선생이 연주합니다.
온 가인과 같고
연화 테너 박인수 선생의 연주였습니다. 본지 풍광 동안거 해제의 법어 덕숭 총림 수덕사 문장 송원 설정 대종사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덕숭 총림 수덕사 대웅전 법상에 오른 문장 송원 설정 대종사는 침자만 입정 시간을 보내신 후 긴 주장자를 들어 세 번 내리치시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참석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벌써 해제를 맞게 됐습니다. 겨울 동안 정진들 하시느라 고생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제와 해제를 통해서 연말을 거듭해왔습니다. 물론 정진하여 등력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을 성취하여 생사 명근이 끊어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식업으로 익혀온 탁습이 정진을 할 때에는 잦아드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오욕의 불꽃이 일어나 정진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합시다. 자성이 드러나서 이문 등등하고 등등 이문하여 본래로부터 밝고 본래로부터 당당하고 본래로부터 지혜로워 만법이 이려하고 원흉무해한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정진합시다. 고인이 말하기를 금생 미명심하면 척수야 난소라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절집에 살면서 애써 정진 않고 산다는 것은 삼보의 은혜를 등지는 일이고 시주의 소중한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며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중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요 자신의 책임을 놔버리는 행위입니다. 지난날 만공선사 회상에 어떤 납자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불법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느니라. 눈앞에 있다면 저에게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니라.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보이겠느냐? 나도 없고 스님도 없다면 볼 수 있습니까? 이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참으로 좋은 법문입니다. 여기에서 척 한번 돌이킬 수 있다면 진리는 항상 눈앞에 있고 불법은 코앞에 있어서 그것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문자 그대로 만일 청산이요, 수유화기 유토피아입니다. 그러기에 경허선사 오도가에 산색은 그대로 문수의 눈이요, 흐르는 물소리 관음보살의 귀더라. 소치고 말부리는 이들 보현보살이요, 농사짓고 장사하는 이들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가 아닌가. 조사니 부처니 선이다 교다 하면서 특별히 분별할 게 무엇인가. 이름도 공하고 상 또한 공하여 비이고 정멸한 곳에 항상 광명이어라. 솔바람 차가운데 사면이 청산이요, 온 하늘 맑고 푸른데 가을달 밝기만 하여라. 두두물물이 그대로 대용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한량 없는 부처와 조사가 항상 나타나니 풀, 나무, 돌 그대로 화엄의 세계요, 법화의 세계여라. 백천 법문과 무량 묘의가 다 흡사 연꽃이 피는 듯하니 이제와 삼재를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시방세계가 그대로 큰 광명이어라. 이문 둥둥 유여동하랴, 역겁분명 약태허로다. 찰찰진진 출묘음이여, 육창도시 주인홍이구나. 무심하여 자유로운데 누구와 함께하랴. 역겁토록 분명하기가 허공과 같구나. 티끌마다 묘한 소리 드러내며 육창이 모두 주인이구나. 말씀을 마친 덕숭총림 수덕사 4대 방장이면서 현 문장 스님이신 송원 설정 대종사는 다시 긴 주장자를 세워 세 번 내리치신 후 법좌에서 내려오셨다. 네, 본지 풍광 동안거 해제법어. 지금까지 덕숭총림 수덕사 4대 방장 송원 설정 대종사의 법어와 함께 하셨습니다. . 스님의 동요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섬집아기.
사장 노래에 사물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치바기 정목스님의 동요음악이었습니다. 골프공과 선사 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회당 도범 큰스님 지음 골프공과 선사 오늘 이 시간에는 스님도 골프를 치시나요? 편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스님도 골프를 치시나요? 골프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신도님이 미국에 오셨다가 문수사를 찾으셨습니다. 어디를 구경하고 싶으십니까? 박물관, 고적지, 하버드대학, MIT 등의 학교? 아니면 보스턴 심포니? 어느 쪽입니까? 하고 묻자 신도님은 구경보다 골프를 치고 싶고 보스턴의 바닷가재가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더군요. 예약 없이 이웃 동네 골프장으로 모시고 갔더니 두 팀이 밀려 있어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골프장 직원이 잠시만 기다리라 하더군요. 뒤늦게 도착한 두 사람을 조인시켜 주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한국 사람이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니 바로 이 동네 한국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같이 온 자기 부인을 소개했습니다. 나도 바로 옆 동네 한국절 문수사 주지입니다. 하며 동행한 분은 한국에서 방문하신 김 사장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스님들도 골프를 칩니까? 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 목사님도 골프를 치십니까? 하고 물으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답변이 없기에 그럼 골프가 기독교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골프가 불교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불교 교리나 계율에 골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교리는 진리라서 어느 법이나 다 관계가 있습니다 하니 목사님이 의외라는 듯 미국식으로 어깨를 으쓱하더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불교와 골프의 인연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골프를 치고 나서 커피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럼 골프를 마치고 나서 대화를 나누죠. 네 사람이 별 대화 없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공을 쳤고 약속대로 골프를 마치고 다 같이 클럽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골프와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반문하였더니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이라서인지 대답은 안 하고 내 눈을 많이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하고 다그치자 그야 거북이가 이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째서요? 토끼는 가다가 잠을 자고 거북이는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니 거북이가 이기죠? 그것은 목사님의 해답이 아니고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야기꾼 이솝의 글입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한다 앞서간다고 낮잠 자고 가는 선수 봤습니까? 이솝이 토끼와 거북이를 비유해서 왜 글을 썼는지 그 뜻을 모르십니까? 그러자 아무 말씀이 없었고 한동안 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이긴단 말이오? 하고 재차 물으니 그제야 말문을 열며 그렇다면 토끼가 당연히 이기겠죠? 합니다. 왜 토끼가 이긴다고 하십니까? 토끼가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토끼가 이기는 것도 아니요, 거북이가 이기는 것도 아니면 어떤 놈이 이긴단 말입니까? 산에서 경주를 하면 토끼가 이기고 물에서 경주를 하면 거북이가 이기겠죠. 그러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골프장이 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에 있습니까? 산에서 하는 운동은 산에 사는 짐승들이 하는 운동이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하고 수영은 수영장에서 마라톤은 길에서 해야 하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 사모님이 여보 당신 약속 있잖아. 그러면서 목사님을 재촉해 모시고 나갔습니다. 네, 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회당 도범 큰스님 지음 골프공과 선사 지금까지 제2부 수행과 골프의 동행 마지막 단원인 스님도 골프를 치시나요? 편을 함께 만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부터는 제3부 나이 든다는 것은 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박인희 씨의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입니다.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너머 보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공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너머 보얀 논밭에도 온다네. 가라 신고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너머 보얀 논밭에도 온다네. 들 너머 보얀 논밭에도
네, 봄이 오는 길, 박인희 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생활 속에 피는 연꽃.
엄마, 지난 시간에 미륵보살님의 참된 면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다 못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주세요.
그러자. 그에 앞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미륵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미륵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는데 그것은 참된 미륵신앙을 정립한 인도의 고승 무착보살과 관련된 한편의 이야기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엄마?
그래, 한번 들어보렴. 인도의 고승 무착보살은 미륵의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12년이나 노력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구나.
아니,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마도 미륵의 진신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의 마음도 진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었지 않을까? 이를테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구하는 것이 많고 증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또한 가득하고 또 소유하려는 것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읽은 미륵은 무착보살 앞에 자신의 진신을 보이지 않았던 거지.
아, 네, 그렇군요. 어, 그래서요, 엄마?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무착보살은 다 죽어가는 개에게 달라붙어 살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단다. 이때 개는 이미 벌레들이 사지를 갉아먹은 뒤라서 악취는 진동을 하고 쳐다보기조차 역겨운 상태였다는구나.
저를 어쩔까요?
그런데 그 순간 무착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원초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구나.
어떻게요?
그는 개도 벌레도 살리기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자신의 승복을 벗어주고 칼을 구한 다음 그 칼로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도려내서는 그 살을 먹도록 하기 위해 개에게 달라붙은 벌레들을 혓바닥으로 핥아 옮겼다는구나.
아이, 저를 어쩌나.
그런데 그 순간 벌레와 개에게 먹고 먹히던 현장이 찬란한 광명을 바라면서 미륵보살로 바뀌었다는구나. 그리고 이내 미륵보살이 나투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구나.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었건만 네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나를 보지 못하더니 이제야 나를 보는구나. 내 옷자락을 잡아라. 이렇게 미륵보살을 따라 도솔천으로 올라간 무착은 그곳에서 갖가지 설법을 들었고 뒷날 대승유가행파의 사상을 확립시킨 종조가 되셨던 것이란다.
아, 네, 그러셨군요, 엄마.
제이야, 우리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미륵은 중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리고 무착은 무엇에 의지하여 미륵의 진신을 친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비심이었을 것이다. 나의 것, 나의 갈구, 나의 증득이 아니라 자기를 뛰어넘고 자기를 잇는 대자비심이 자시보살의 진신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듯 미륵의 자비를 희구하는 사람이라면 자비의 참뜻을 먼저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아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자에게 미륵의 자비가 언제나 함께함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와, 네, 엄마.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 그렇구나. 참된 신앙의 처음이 곧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음 시간에는 미륵 신앙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꾸나.
네, 엄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엄마, 오늘도 말씀 고마웠어요.
네, 생활 속에 피는 연꽃. 지금까지 제희와의 대화를 통해 미륵보살의 참된 면목을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에 피는 연꽃이었습니다. 오늘도 엔딩 시그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메말랐던 나뭇가지마다 물이 오르면서 새움이 돋아나 만사는 푸른 옷을 입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푸른 것은 생동하는 대자연의 숨결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계절의 도래와 함께 애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안녕을 기원드리면서 3월에 함께 하신 NYBM 뉴욕 불교방송의 일요일의 초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광화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나누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